성탄절을 바라보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방학이라고 부르지만 퍼블릭스쿨에서는 그냥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라고 했죠. 마지막 한 주만 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교회로서 정리하는 기간이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들뜨게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런 것인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겨울방학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때만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업화되가고 상업화되도록 이제는 점점 세속화되가는 그런 연말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불안함 속에, 불안함 속에 연말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이 연말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새해에는 내가 과연 행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그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여러분 간단한 막 한 문장이라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드를 보내주시는 것이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작은 성의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의 디자인이, 우리 인생의 디자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 라고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그리고 맨 나중에 나. 그것이 십계명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신자들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인자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왕과 종, 인성과 신성, 그것이 사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로부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늘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난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From the above입니다. 영어로는 위로부터.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세 복음과 달라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단순히 공간복음처럼 예수님의 일생과 가르침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언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매우 독특한 문체를 갖고 있습니다. 증언집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증언의 형식으로, 자신이 증인이 된 것이죠. 법정에서 증인하는 사람의 그런 표현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부터 뭐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다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증인으로 일어나서 선서하고 말하는 것처럼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표현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만큼 무게 있게, 비중 있게 시작하는 글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이시다, 생명과 빛이시다 라는 핵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1, 2, 3절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서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증인이 혹은 피고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17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정리함으로써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서론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2위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를 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왜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렇게 안 하고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했을까? 제가 앞부분에서 요한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지만 요한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을 또는 모든 성도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들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런데 그들은 이 로고스를 이성 혹은 우주의 법칙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mind나 reason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번역인데요. 로고스는. 그런데 이 로고스는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는 spoken and unspoken word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이나 이런 법칙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지만 그 로고스라는 단어 안에는 그 말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번역 성경이 이 로고스를 동일하게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나 한글 성경에서나 모든 성경에서 로고스를 이성 또는 법칙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전부 말씀으로 번역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성령의 영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로고스가 어떤 무기물이나 이런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어떤 무형 또는 무기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영원성을 제시하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의 관계성을 제시합니다.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신이시고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과 같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별되지만 같은 분이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숨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분인가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해서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1장 3절을 조금 스트레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시편 33편 6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요한복음과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며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종을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6절 이하에 설명하는데요. 그 전에 4절과 5절을 보면 그 말씀 안에 또는 그 안에 그 안에는 그분 안입니다. In him이라고 인칭 대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전부 he 혹은 힘으로 받습니다. is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인격체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강조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될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가면 그는 즉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 본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의 증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계속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가 와서 빛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로부터 보면 그 빛이 왔는데 9절과 10절과 11절은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셨을 때는. 왜냐하면 자기 땅은 자기가 창조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 세계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건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좁은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넓은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창조주가 세상에 오셨는데 피조물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이게 잘 아는 12절이죠. 체크하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주십시오.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이 첫 번째로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없나요?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빌리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지적으로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인격적 관계 혹은 순종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또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열어주셔야만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13절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성령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부 다 같은 의미로 보십니다.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위로부터 전부 같은 의미로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낫다라는 표현은 약간 우월의식이 있는 좀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요. 그런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또는 권을 받는 자라는 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경찰의 흡습을 받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간 왕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만간 탄압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보통 우리가 시황제라고 별명을 붙이죠. 지난번에 법을 바꾸면서 기독교를 탄압할 것을 대대적으로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중국에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가 잡히기 3일 전에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다격을 못하겠는데요. 갑자기 너무 큰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읽다가 너무 많은 기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처음에 읽은 편지를 잘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그는 3일 정도 전에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성도들에게 글을 남깁니다.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박해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예, 중국은 50년 전인가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천만이 넘는 것 같아요. 어떤 통계는 2천만이 넘는다 그러는데요. 많은 기독교 선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 30년 안에 중국이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시진핑이 들으면 코웃음을 치던지 놀랄 텐데요. 50년 전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50년이 좀 더 됐죠? 70년 정도 되나요?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종교는 악편이다.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신이라는 단어를 없앴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미국에 올 때까지 신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뭐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 사람들은 깍깍 그런 욕을 하던 찬양을 하던 가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그랬었대요. 그거를 깨닫는데 4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한 청년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가시 뭔지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하교회에 수백만,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가장 큰 교회를 폭파시켰고 얼마 전에요. 연초에 불을 질렀고 그런데도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해서 다 터뜨려버렸습니다. 가장 큰 교회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이나 제가 좀, 그런 단체들이 보낸 글들을 보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사도행전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자연히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무로, 때로는 조금 피곤한 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한번 중국이나 이슬람 본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네, 이슬람권 있는 데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 잘못하면 칼 맞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칼을 갖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소녀죠. 자기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전 세계가 들끓는 바람에 이제 사형은 감형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암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어서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그를 망명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름이 비비 아시안인가? 이름이 레슨이 비비 아시안데 예, 그 한 1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소녀가 믿음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극적으로 석방은 됐지만 이제는 암살 위협에 시달려서 숨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또는 게으르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계시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거의 홈레스로 지내셨죠? 마지막 3년을 그렇게 지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정말 뼛속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태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인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 힘들게 일부러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뿐이 아니라 모든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 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라고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섬기도록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읽었죠.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십계명과 언약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25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Sanctuary라고 부르고 성소라고도 부르고 회막, Tent of Meeting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출애굽기 25장 33절에 가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라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너에게 나의 뜻을 말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막, 회막, 성소 이렇게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보통 영어로 우리가 태버너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또는 텐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 요한이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독특한 게 없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그 dwelt라는 단어가 사실은 tabernacle의 동사를 썼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tabernacle. 고마운 축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계시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그 성막이, 솔로몬에게 지으시라고 한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 중에 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도 읽은 132장 시편 132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에게, 다윗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해서 거기에서 내가 거하고 거기에서 내가 쉬겠다 하신 말씀이 시편 132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그 성막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14절이 바로 그것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회막이 되어주시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여기 33장이나 40장에 보면 또 이런 게 9장에 보면 성막과 성전이 완공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의 대속을 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막에서는 불완전한 은혜가 왔어요. 일시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9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성전에 가셔서 얘기를 하시다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헤롯이 지금 30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헤롯의 성전이 완공이 안 됐었습니다. 수십 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짓느냐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요한이 뒤에서 각줄을 답니다. 이것은 21절에 가면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으로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회막이 되시네 라는 동사를 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이나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면 성전은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이 되셨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조금 독특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혹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나 완전하고 죄 없는 거룩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산수 잘하시는 분은 그럼 200%인데요. 하지만 예, 1더하기 1은 1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완전하신 예수님입니다. 완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펜스페이스는 항상 있죠. 왜냐하면 해마다 신입생이 오니까. 또 대학생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숫자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중국이 30년 후에 가장 큰 선교 국가가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슬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힌두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좋은 증언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짧은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외에 있는 이 친구 불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평범한 대화들이 복음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장 16절입니다. 그 말씀만 전해도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를 대충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1분 만에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계속돼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이것이 육신으로 땅에 오신 예수님의 현주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일 뿐더러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성막으로 오셨는가, 성전으로 오셨는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그들과 만나고 내가 그들 중에 말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죠. 최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14절에 의하면 성전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고 교회 중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성탄 주간에 성탄의 달에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